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 이제 126편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6편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마치 그것이 꿈만 같았더랬는데 126편 2절에 보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이 세상에 하나의 증거를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 포로 후에 그들의 땅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만 본 시편의 의미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해당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혹이 암송하지 못하신다면 좀 암송하시고 하면 크게 영적으로 유익하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게벨린 박사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본 시편의 예언의 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먼저 비하에 오셔서 눈물로 그의 귀중한 씨를 뿌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만이 은밀한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많은 눈물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때가 또 오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27편 말씀을 볼까요? 이것은 또 하나의 위대한 순례시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떠한 명칭에도 잘 어울리는 뭐라 그럴까요? 오두막집의 토요일 밤의 노래.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시편을 부른다고 그래요. 특별히 매기 목사님도 이 시편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차게 점점점점 세게 이 127편은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쫙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부터 성전으로 쭉 오면서 시온산에 도달했을 때 쫙 영적으로 이것이 쫙 올라가는 그래서 다 도착해 하면 그런 영적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은 우리로 바로 하늘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시편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시편은 몇 가지 중요한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선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식 때도 이 시편이 읽혀졌고 또 조지 워싱턴 취임식 때도 이 시편 127편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은 이제 구약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번역서에는 이 제목이 안 나오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명칭이다라고 성경 해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보시죠.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에 보면 헛되다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복된 것이죠. 그래서 옛 독일의 격언에는 만사가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통령,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의 정책이, 나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이 헛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나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127편을 당신의 취임식에서 읽게끔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으로 보면 자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쭉 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3절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복이 되기를 원하는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 순례자, 그의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나오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단 말씀이죠. 4절로 5절을 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의 자녀들은 그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자녀가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되죠. 그 자녀들이 하나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본 시편을 기록했을 때 시편 기자는 인구 폭발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도 안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출산율이 뭐 세계 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꽤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순리대로 하면은 이런 인간의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니까요. 자, 128편으로 가보실까요? 이 128편은 루터가 이렇게 표현한 시예요. 결혼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본 시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묘사하고 주님의 축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입니다. 이제 그 기초를 살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토대가 있어야 할까요? 가정을 위한 회의, 특별히 젊은 가정을 위한 온갖 종류의 모임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것들은 어떤 과정에 자신들을 적용시키며 또 어떤 방법들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날이라는 생각은 별로 신통치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묻자 그동안 바깥에서만 생활했다고 대답한 그런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미 살다 보면 아내랑 다툴 수도 있고 뭐 그럴 의견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지 이 남자는 무조건 바깥에 나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깥으로만 돌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바깥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나에게 남는 많은 추억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할 때에만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남편들은 일을 해서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을 볼까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참 아름다워요. 저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가정에 여러분 그렇게 아내가 옆에 앉아있고 자식들이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마치 예배 인도자인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 아니에요. 열매와 결실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이니까요. 우리 이렇게 키우고 이러한 가정으로 우리 남편들, 우리 아빠들이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거든요.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저는 이 순차를 놓칠 수 없다고 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얻습니다. 어떻게 복을 얻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9편 우리 좀 보고 이제 찬양 듣죠. 이 129편은 순례자들의 그런 시인데 특별히 자기의 젊은 시절과 또 그 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곳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불타는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적적인 어떤 보존의 상징을 말해줍니다. 129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로다 라는 말은 오늘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해야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룻기서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보아스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아까 찬양 전에 그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의 축복을 나누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운전하고 계시다면 옆에 누가 타고 계신가요? 아내가 타고 계세요? 자녀가 타고 계세요? 동료가 타고 계세요? 누가 여러분들의 옆에 지금 앉아 계시죠? 그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당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머리를 이렇게 좀 쓰다듬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댁에서 계시나요?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자, 이제 시편 130편으로 가보실까요? 시편 130편은 그 안에 나오는 시편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바울의 시편이라고 불려왔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관계된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고요. 인간의 공로에 근거해서 그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한 번은 가장 훌륭한 시편이 어떤 시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바울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약 사람이잖아요. 이 시편은 구약이고요. 태어나기 전에 이 시편들이 다 쓰여진 거거든요. 함에도 바울의 시편입니다. 라고 말한 루터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시편들이 이 시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30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32편, 51편,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43편. 이러한 시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3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내가 서리이까.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따라 심판하신다면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볼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겁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호소가 응답될 날이 올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요. 로마서 11장 26절로 28절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대환란 중에 그들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구원을 더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침의 계명이신 계명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131편으로 가보실까요? 이것은 짧은 시지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순례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는 사실에 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죠? 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은 다윗의 아내여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기억할 겁니다. 이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를 장막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죠? 왕이 채통도 없이 말이야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조롱을 했었어요. 다윗은 아내에게 자기가 그녀의 눈에는 멸시를 당할 만큼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훨씬 더 낮추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엎드려 본 적이 언제 있으셨나요? 우리 중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요? 참 지금 이 매기성경 강의를 인도하는 목사인 저도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이것은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2절로 3절을 보실까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 젖된 아이에 대한 비유는 참 흥미롭죠? 매기 목사님이 그 겔베린 박사의 글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겔베린 박사가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젖된 아기는 울거나 보채지 않고 어머니의 젖을 바라보지도 않고 오직 쉬면서 만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도 모든 불만족, 야망, 자기 추구, 이기심 등을 버리고 오직 주 안에서 만족과 안식을 찾으며 주를 앙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겔베린 박사의 해석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32편을 보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안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순례시편입니다. 보면은 신앙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저자에 관해서 항상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좀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네 번이나 언급되었지만 저는 그가 본 시편을 썼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저작을 의심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이 매기 목사님도 이 구약에서 난해한 구절을 해석할 때 델리치라고 하는 구약학자를 거명하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배울 때 칼과 델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있어서 아주 최고봉이라고 배웠어요. 저도 그 주석이 있는데요. 칼 그리고 델리치라고 하는 두 사람이 쓴 주석입니다. 근데 이 매기 목사님은 이러한 저작권에 대해서 의심할 때 이 델리치의 해석을 인용을 하면서 솔로몬의 표현이 걸맞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피로운이라고 하는 사람도 솔로몬이 이러한 경우에 여호와의 거처할 것을 준비하려고 애썼고 아마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사모하는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것은 분명히 그 언약궤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으로 들어갈 때 불려졌던 노래라고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옛 성막에서처럼 그 성전에 가득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어다. 12절입니다.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이 예언은 오늘날 예루살렘에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될 날이 오리라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온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점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